골로새서 63번 메시지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 안에서 중재하신 골로새서 3장과 4장에는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행함에 관계된 뛰어난 연결로 배열된 여러가지 요점들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려면 우리는 먼저 우리의 생각을 위의 것들에다 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적한 바대로 이러한 것들은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하고 계시는 것에 관계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중재하고 계십니다. 하늘의 사역자로서 그분은 생명의 풍성을 우리 안으로 분배하고 계십니다. 신성한 행정관으로서 그는 하나님의 경륜을 집행하고 계십니다. 하늘에서의 그리스도의 사역은 그분의 몸을 건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분은 그의 신부를 가질 수 있도록 교회를 건축하기를 갈망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행함에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위의 것들에다 두어야 합니다. 새 사람의 새롭게 됨을 위하여 신성한 전달을 향해 스위치를 올림. 위의 것들에다 생각을 두는 것에 이어서 새 사람의 새롭게 됨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우리의 생각을 위의 것들에다 두는 것과 새 사람의 새롭게 됨 사이에는 연결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우리의 체험에 따르면 이 두 문제는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습니다. 새 사람의 새롭게 됨은 완전히 우리의 생각을 위의 것들에다 둠에 달려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영적인 전달이 관련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위의 것들에다 둘 때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하늘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 열게 됩니다. 우리는 또한 하늘에서의 그리스도의 사역에 응답하며 그것을 반영합니다. 자연이 만유를 포함한 생명주는 영은 우리 안으로 흐릅니다. 이 전달은 전기에 의하여 예시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전기는 발전소에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의 집에 있습니다. 이 두 끝, 발전소와 우리 집 사이에 전달이 일어납니다. 이 전달은 전류의 흐름이라고 불리웁니다. 전류는 사실상 움직임 안에 있는 전기 그 자체입니다. 동일한 원칙으로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와 땅에 있는 우리 사이에는 신성한 전달, 생명주는 영의 흐름이 있습니다. 이 전달로 인하여 하늘과 땅은 만납니다. 체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것이 꿈이나 또는 종교적 미신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그것은 신성하고 하늘에 속한 영적 실제입니다. 하늘에 속한 전기는 흐르고 있으며 하늘과 땅을 연결시킵니다. 만유를 포함한 생명주는 영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결과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그 영을 받도록 우리를 구속하셨음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는 단지 우리를 죄로부터 구속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욱 그분은 자신을 생명주는 영으로 우리 안으로 분배하시기 위하여 구속을 완성하셨습니다. 우주 안에 놀랍고 하늘에 속한 신성한 전기, 생명주는 영이 있음을 인하여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가 우리 존재를 열고 우리의 생각을 위의 것들에다 둘 때 이 영은 신성한 생명의 풍성을 우리 안으로 전달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오직 스위치를 올리는 것이고 그럴 때 하늘의 전기가 흐릅니다. 스위치를 올리는 길은 우리의 생각을 위의 것들에다 두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늘의 전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신성한 본질을 우리 안으로 가져오도록 우리의 체험에서 기능을 발휘하게 합니다. 이 본질이 우리 존재 안으로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우리는 더욱더 새 사람의 새롭게 됨을 체험하게 됩니다. 새롭게 됨은 가르침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우리의 존재 안으로 더해지는 신성한 본질의 어떤 것을 가짐이 없이 하나님에 대하여 가르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새롭게 됨은 신성한 본질이 우리 안으로 전달되는 것에 근거합니다. 신성한 요소가 우리 안으로 더해질수록 우리는 더욱더 새롭게 됩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새롭게 됨을 체험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갖는 것은 단지 가르침입니다. 주님의 긍휼로 회복 안에서 우리의 목표는 단지 가르침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로 하여금 신성한 전달을 체험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사역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 계시를 나누기 원합니다. 성도들이 믿음에 대하여 듣고서 주님께 열고 위의 것들에 그들의 생각을 둠으로 스위치를 켤 때 그들은 하늘에 속한 전달에 의하여 공급될 것입니다. 우리는 슬프거나 우울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하늘에 속한 전달에 대해 이은다면 우리는 즐거움으로 충만할 것입니다. 우리는 심지어 외치고 주님을 찬양하기 원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의 이유는 하늘에 속한 전달이 신성한 요소를 우리 안으로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에 영향을 주는 새롭게 됨을 산출합니다. 우리가 새 사람의 새롭게 됨과 우리의 생각을 위의 것들에 두는 것 사이의 연결을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안에서 중재하시는 평강의 필요. 골로새서 3장의 순서에 따르면 생각을 위의 것들에 두고 새 사람의 새롭게 됨 후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 안에서 중재하시는 그리스도의 평강을 갖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용어는 신약에서 단 한 번 사용되었습니다. 로마서나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평강에 대하여 말합니다. 더욱이 그는 그의 서신들의 서두에서 변함없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그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 안에서 중재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 안에서 중재하시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한다고 추측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단어를 당연한 것으로 취하는 대신에 우리는 합당한 이해를 얻도록 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의 문맥에 따르면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위의 것들에다 둘 때 신성한 요소가 새 사람의 새롭게 됨을 위하여 우리 안으로 전달될 것입니다. 새 사람이 새롭게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 안에서 중재하시게 해야 합니다. 새 사람의 새롭게 됨은 사실상 우리 안에 있는 새 사람의 확장입니다. 새 사람이 확장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하여금 우리 안에서 중재하시게 해야 합니다. 교회 생활 안에서 서로 마음이 상하거나 서로 유감스럽게 되기란 매우 쉽습니다. 집회에서 의자를 배열하는 문제에 있어서 어떤 형제는 의자가 자신의 의견에 따라 배열되지 않으면 유감스러워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마음 상할 때 주님께 마음을 열고 그분을 사랑한다고 말한다면 하늘에 속한 무언가가 우리 안으로 전달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연히 우리를 마음 상하게 한 사람과 기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 안에서 중재하시는 것에 대한 하나의 예입니다. 이 중재하는 평강은 교회 생활 안에서 하나를 보존합니다. 다른 의견들이 의하여 야기된 분열은 교회 생활에 심각한 손상을 주며 세 사람을 여러 조각으로 나눕니다. 그러나 하늘에 속한 전달에 의하여 이끌어진 중재하시는 그리스도의 평강은 우리를 하나 안에서 지키며 세 사람을 보존합니다. 나는 종종 교회 생활 안에서 어떤 사람에 대해 유감스러울 때 주님을 접촉하고 주님의 이름을 불렀음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많은 때에 나는 주 예수여 당신의 임재와 당신의 기름 부음과 당신이 나에게 모든 것이 되셨음을 인해 감사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이러한 방법으로 주께 감사드릴 때 신성한 전달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몇 분 후에 나는 너무 충만되어서 즐거움으로 어쩔 줄 모를 정도가 됩니다. 그럴 때 자연히 나를 유감스럽게 한 그 사람을 나 자신보다 낮게 여기게 됩니다. 내가 다음번에 그를 볼 때 나는 아무런 문제도 갖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의 전달과 중재를 체험하기 때문에 주의 회복 안에 있는 어떤 성도들과도 문제를 갖지 않습니다. 어떤 지방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 성도들은 교회 생활의 미로를 체험할 것입니다. 그러나 마치 결혼 생활에 영원한 미로리 없는 것처럼 교회 생활 안에도 영원한 미로리 없습니다. 결국 성도들 사이의 마찰이 발전될 것입니다. 이 마찰은 바울의 에베소서 5장에서 말한 주름이 생기게 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안에 중재하시는 그리스도의 평강을 갖지 못한다면 주름은 계속 깊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하늘에 속한 전달이 신성한 요소로 우리를 공급한다면 그 주름들은 신진대사적으로 제거될 것입니다. 그럴 때 마찰 대신에 그리스도에 충재하시는 평강이 있게 될 것입니다. 수직적이고 수평적인 평강. 타락한 사람들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이며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는 평강이 없습니다. 더욱이 지구상의 여러 국민들 사이에는 특히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는 평강이 없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속하셨고 우리를 하나님께 화목케 하셨으며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평강이 있게 하셨습니다. 더욱이 그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통하여 종족들과 나라들 사이에 평강이 있게 하시려고 여러 종류의 생활 방식에 관한 규례들을 폐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규례들을 폐하셨으므로 그분은 단지 우리와 하나님 사이뿐만 아니라 여러 종족들과 국가들의 믿는 이들 사이에 평강이 있게 하셨습니다. 나는 주의 회복 안에서 우리에게 매우 많은 다른 나라들과 지방들로부터 온 믿는 이들이 있음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모든 종족들이 표현되었으며 그리스도는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습니다. 더욱이 에베소서 2장 14절에 따르면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의 평강이십니다. 우리의 화평케 하시는 자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이제 수직적인 평강, 즉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평강과 수평적인 평강, 즉 우리 서로 사이의 평강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안으로의 신성한 본질의 전달을 체험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면 우리의 의견 충돌은 해소될 길이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의견의 차이는 증가될 것입니다. 그 결과는 반목과 다툼과 결국은 싸움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위의 것들에다 두고 신성한 전달을 체험할 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 안에서 충재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평강의 축복을 인하여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이 평강은 사실상 놀라운 인격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바로 이분이 우리로 하여금 다른 이들 사이에 평강을 지키도록 우리 안에서 중재의 역사를 수행하시는 평강입니다.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중재하신다고 말하는 것은 그것이 논쟁과 싸움 또는 불평에 의하여 야기된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문제들은 종종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일어납니다. 남편은 어떤 방법으로 그 아내를 비평하고 그녀는 그를 비평함으로 반응할 것입니다. 논쟁은 심한 말을 주고받음으로 계속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형제는 그의 아내와 그러한 논쟁을 가진 후 깊은 속에서 기도하고 자백하라는 주님으로부터의 부르심을 느낄 것입니다. 그럴 때 그 형제는 주여 아내와 다툰 나를 용서하소서 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주님은 또한 아내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고 사과하라고 지시하실 것입니다. 그가 용서해달라고 그녀에게 구할 때 그는 그와 아내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중재하시는 그리스도의 평강을 체험합니다. 세 사람의 보존을 위한 평강의 다스림.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 안에서 중재하시기 위해서 그 평강은 우리 안에서 다스려야 합니다. 그것은 주권자와 결정자로서 보좌를 얻어야 합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그분이 여러분 안에서 다스리고 최종적인 결정을 하는 보좌를 가지셨음을 체험했으리라고 믿습니다. 어떤 형제가 장로들 중에 하나로 인해 마음이 상한 것을 예로 들어봅시다. 나의 초기 사역에서 나는 마음 상한 형제에게 그 장로를 사랑하고 그에 의해 마음 상하지 말아야 한다고 권면했습니다. 그러나 체험을 통하여 나는 이렇게 하면 할수록 그 마음 상한 형제는 내가 장로 편을 든다고 더욱더 나를 비난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결국 나는 최선의 길이 오직 주께서 마음 상한 형제에게 긍휼을 베푸시기를 기도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긍휼 안에서 주님은 그에게 오실 것이며 그로 하여금 생각을 위의 것들에 두게 하심으로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중재하시는 평강을 가져오는 신성한 전달을 체험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의 평강에 의하여 다스림 받음으로 그 형제는 그 장로가 틀렸다 하더라도 자기 자신이 훨씬 더 잘못되었음을 시인하게 될 것입니다. 즉시 그는 주님께 자백하게 될 것이며 은혜를 받고 그 장로를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중재하시는 평강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문제들은 해결될 것이며 성도들 사이의 마찰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 생활은 보존될 것이며 새 사람은 실제적인 방법 안에서 유지될 것입니다. 새 사람의 생활인 교회 생활은 단지 가르침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위의 것들에 두고 신성한 요소를 우리 안으로 분비하기 위한 하늘에 속한 전달을 허락함으로 보존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새 사람의 새롭게 됨을 갖게 될 것이며 우리 안에서 다스리시는 그리스도의 평강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은 사실상 특별한 방면 안에서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평강에 충재하심은 그분의 다스리심을 행사하시고 마지막 말씀을 하시며 최종적인 결정을 하시기 위한 우리 속에서의 그리스도의 역사하심입니다. 장로에 의하여 마음이 상한 그 형제의 경우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말씀은 그 장로를 사랑하고 그와 교통을 추구하며 그와 함께 주님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스리고 결정하고 마지막 말씀을 하시는 평강으로서 그리스도께서 보좌를 얻으시는 것입니다.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행함을 갖고 교회 생활을 보존하려면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중재하시는 평강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찰은 해결될 길이 없을 것입니다. 오직 하늘의 그리스도, 즉 중재하시고 공급하시고 관리하시는 분만이 우리의 문제들을 풀 수 있으며 마찰을 해결합니다. 만일 어떤 형제와 그의 아내가 그들의 생각을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께 둔다면 그들은 신성한 전달을 체험할 것입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들 안에서 중재할 것입니다. 매 집회의 매 메시지 안에서 우리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를 사역하기를 갈망합니다.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계시와 그리스도의 중재하시는 평강을 체험할 때 교회는 신선함 안에서 보존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안에서 유일한 심판관이 되시기 위해 우리의 마음 안에서 보좌를 얻으실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평강과 성도들과의 수평적인 평강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평강을 누리고 있으며 이 평강 안에서 새 사람인 교회 생활이 보존됨을 인하여 주님을 찬양합시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 안에서 주장할 때 새 사람의 새롭게 됨은 계속적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의 평강의 보좌의 다스림 아래 머문다면 우리는 다른 이들에 의하여 마음 상하거나 다른 이들을 손상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의 은혜와 그분의 평강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다른 이들에게 생명을 사역할 것입니다. 지방교회 안에서와 교회들 가운데서의 하나는 인간의 노력에 의하여 유지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중재하시는 평강에 의하여 유지됩니다. 주님의 회복의 경영과 유지는 우리의 책임이 아닙니다. 모든 교회들과 전체로서의 회복은 그리스도의 중재하시는 평강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는 공급하시는 은혜요 중재하시는 평강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중재하시는 평강으로 하여금 먼저 우리 안에서 보좌를 얻으시도록 해야 합니다. 당신의 아내나 남편을 다스리는 주권을 행사하시도록 주님께 구하지 마십시오. 그 대신 주여 내 안에서 보좌를 얻으시고 나에게 당신의 다스림을 행사하소서라고 기도하십시오. 만일 당신 자신이 주님에 의해 다스려지기 위해 기도하는 대신에 주께서 다른 이들을 다스리시도록 기도한다면 주님은 나로 먼저 나의 보좌를 내 안에 정하게 하라. 나로 하여금 너를 다스리고 너를 정복하고 너를 위하여 최종적인 결정을 하게 하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하여금 우리 안에서 중재하시게 한다면 우리의 결혼생활과 가정생활과 교회생활은 하나 안에서 보존될 것입니다. 새 사람의 새롭게 됨을 위하여 하늘에 속한 전달이 우리의 존재 안으로 신성한 본질을 가져오게끔 우리의 생각을 위의 것들에 두도록 우리가 격려되기 바랍니다. 그럴 때 특별한 방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 안에서 중재하실 것이며 주께서는 새 사람을 건축하여 그분의 오심을 위한 신부를 예비하실 길을 갖게 되실 것입니다.